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두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띠를 띠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일곱 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숫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구별된 제사장을 세우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레위기 8장부터 그리고 10장까지 그리고 16장은 성막에서 봉사할 최초의 제사장들을 세우는 내용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진행된 첫 제사, 첫 속죄일 이런 예식 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한 내용인데 저희들이 지난번 출애굽기 묵상할 때 출애굽기 29장에서 제사장 위임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이 설명서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설명서대로 이 위임식이 실제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사장을 세우는 몇 가지 절차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물로 씻기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8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으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물로 몸을 씻는 것인데 물로 씻는 것에는 죄를 씻어내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부터 보시면 이제 두 종류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가 번제이고 또 하나가 속죄제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어떤 전적인 헌신, 전적인 희생을 의미하는 제사이고 그리고 이제 속죄제를 드리는데 14절부터 17절까지 그 속죄제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14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속죄죄의 수송아지를 끌고 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죄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이제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이제 수송아지를 예물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 절차에 따라서 수송아지로 속죄죄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씻어냅니다. 그러니 제사장은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연약함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가 있지만, 연약함과 허물이 있지만 그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씻겨진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는데 이 아론은 금송아지 사건 때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죠.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론을 택하셔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중보하는 그런 어떤 제사장으로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허물 많고 연약함이 많고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은 자들을 부르셔서 세우시는데 은혜 주시고 죄를 씻기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더러운 거 다 벗겨내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사실 그 사람이 뭔가 대단하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의 능력이 많기 때문에 또 높은 지위에 있고 또 많은 재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허물 많고 연약한 사람을 죄로 씻기시고 구별하셔서 선택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가 뭔가 스스로 이루어낸 것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씻기시는 바로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히시는 거죠. 죄를 씻기고 새로운 옷을 입혀 새로운 신분을 부여하십니다. 오늘 보면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까요? 시작.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띠를 띠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 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 제사장들을 위해서 특별히 제작된 옷을 입힙니다. 제일 나중에 입은 이 에봇은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 뭐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짠 옷이었어요. 아름답고 화려한 옷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을 구별하게 하시기 위해서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제사장들을 보면서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위해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이요. 또 제사장 스스로가 자신들은 구별된 일을 해야 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자각하기 위해서 스스로 깨닫기 위해서 이 화려한 옷을 입히십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 옷이 신분을 나타내죠.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의 사람이라는 것을 옷이 나타내는데 제사장의 옷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로마서 13장 14절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권면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죠. 그러니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새로운 신분이 되었으니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죠.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왕같은 거룩한 제사장인 줄 알아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옷을 입힌 다음에 하는 일이 관유를 발라 거룩하게 하는 일이에요. 10절부터 12절을 보시면 관유를 가지고 성막과 기구에 바르고 아론의 머리에 붓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그것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 절차들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뭔가 능력이 대단한 사람, 뭔가 특별한 사람, 뭔가 남들과 다른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을 세우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직접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잘 보시면 대부분 이 동사를 의미할 때 말할 때 수동태적인 형태로 묘사해요. 씻기고 띄우고 입히고 뭐 띄워서 붙이고 씌우고 붓고 뭐 이렇게 물로 씻는 것만 해도 사실은 뭐 물에 의해서 씻김을 당하는 것이죠. 옷도 뭔가 스스로 입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그의 아론과 아들들에게 옷을 입히는 것이고 관유도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거룩한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스스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거룩하다 여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 뭔가 주의 일을 하면서 내가 이루었다, 뭐 내가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사용해 주시니 그저 겸손히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일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해지고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4절을 보시면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5절에도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그리고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리고 1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리고 21절에도 끝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위임식 절차가 사실 복잡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일 본문까지 이어지고 7일 동안 계속해서 진행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이고 섬세하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그 순종 때문에 평범했던 물건이 성물이 되고 죄인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렇게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이라는 어떤 영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권위를 부여하는 거죠. 어떤 힘이나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은 말씀에 순종하는 일꾼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리더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존경받고 그래야 인정받고 그래야 어떤 영적인 권위가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보면 3절을 보시면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온 회중이 모인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영적인 권위가 있는 일꾼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선포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리더들이, 그런 일꾼들이 많아야겠습니다. 그래야 영적인 권위가 세워집니다. 뭐 딴 걸로 권위를 내세우면 교회가 어려워져요.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모습이 믿음의 후배들이 흠모하고 따를 만한 그런 영적인 권위를 세워주는 그런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주님 쓰시는 일꾼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능력 있고 힘 있고 뭐 돈 많은 사람들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이 무언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줄 모르나 하나님은 죄인을 불러서 깨끗하게 씻기시고 새로운 신분을 주셔서 사용하시는 줄을 알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줄 알고 우리도 겸손히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런 일꾼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